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벌써 5월이네요. 남조선에서는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면서 가족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북조선은 어떠신지요? 5월이라는 계절의 푸르름과는 달리 신자 여러분들의 삶은 차디차고 매서운 현실로 인해서 오늘도 버거운 인생의 발길을 내딛고 계시는지요? 견디기 힘든 환경 속에서 한자락의 희망의 줄을 잡고자 하신다면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내면의 강인함이 필요한 듯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참으로 버겁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든 내가 있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더 척박해지고 암울해질지라도 단단한 믿음으로 일상에서 입술의 고백은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주께 드리는 삶의 산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신자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자신의 삶이 주님께 예배가 되시는 두 자매님들과 함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5월인데요. 5월을 시작하는 두 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5월을 시작하는 두 분의 마음가짐 하나만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기념일들도 많고 가족 간의 화합과 평화를 많이 생각하며 보내는 달이기도 한데요.
네.
마음가짐보다는 좋은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이 또한 함께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이달에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맞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함 속에서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소리 자매님은 어떠한 예 감사의 고백과 함께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네, 5월 하면 또 어린이날도 있고 해서 저는 어린이날이 너무 좋더라고요, 즐겁고.
네.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5월은 제가 또 제 생일인 달이어가지고
네.
너무 또 설레고 또 항상 기대되는 달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러시군요. 5월에 태어난
네.
소리 자매님이시군요.
네.
아, 받고 싶은 생일 선물을 또 벌써부터, 예, 종이 쪽지에 기록하고 계신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두 자매님이 5월의 소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5월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기대하며 꿈꾸는 우리 신자 여러분의 5월이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요. 신자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며 우리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를 잠시 기억하며 복습해 보겠습니다. 수인자매님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자식이 내 것이라는 부모로 인하여 어린 시절 상처받은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 상처의 쓴 뿌리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여러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들의 결핍되고 채워지지 않는 욕구나 바람들을 자식들에게 대리만족, 기대함으로 자식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부모들의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자식이 내 것이라는 착각은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존중해주지 못하는 함부로 대하고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는 안타까운 모습들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소리재배님은 어떤 부분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아, 네. 또한 자녀들은 이런 부모들의 양육 태도와 환경으로 인해서 충동적이고 강박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는데요. 힘든 것, 상처를 잊기 위한 행동으로 선택한 반복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점점 더 강화되며 단단하게 굳어진 습관이 되어 다른 강박적인 행동이나 충동적 행동을 낳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자매님이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점, 눈으로 보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오늘 자식은 내 것이라는 착각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우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읽어주세요.
동수라는 20대 초반의 청년은 인상은 참으로 선하고 착하게 보인다. 아빠를 구타해서 병원에 실려가게 한 청년 같지 않은 애띤 얼굴이며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은 잔뜩 겁먹은 모습이다. 이 청년에게 아빠를 때린 이유를 물었다. 폭행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사건이 발생한 날 아빠는 술을 먹고 들어왔다. 남편이 술을 먹고 오는 것이 못마땅한 아내는 명령하듯이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은지에 대해서 핀찬을 주기 시작했으며 곧바로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술기운이 올라온 아빠가 엄마를 밀치면서 이를 지켜본 아들 동수 씨는 그만 아빠에게 주먹을 휘둘렀던 것이다.
동수의 엄마는 늘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남편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 그때마다
아이고야 내 신세야 엄마가 아빠하고 사는 것은 다 동수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면 엄마는 진작 아빠랑 이혼하고 혼자 자유롭게 살았을 거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엄마의 푸념은요. 아들인 동수 씨에게 죄책감과 아빠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수 씨의 엄마에게는 아버지가 나쁜 남편, 좋은 남편은 아닐 수 있지만 동수 씨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요, 엄마의 시선으로 아버지를 보게 되었고요. 자연히 엄마를 힘들게 하거나 엄마의 푸념을 들을 때면 엄마의 편을 과도하게 들면서 부모의 갈등에 휘말리게 되는 어린 동수 씨의 모습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폭행한 이후 아들인 동수 씨는 평생 마음에 짊어지게 된 죄책감과 수치심은 너무 무겁고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는 종종 자신들도 잘 모르게 부부의 갈등 상황 속에서 자식이나 타인을 끌어들여 자신들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합니다. 마치 자신들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부모가 자신들의 갈등을 스스로 풀지 못하는 것을 제3자인 자녀들을 끌어들여 해결하고 푼 모습이네요.
네.
동수 씨의 엄마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어렵고 힘듦을 남편과 해결하지 못하고 아들 동수 씨를 끌어들여 해결하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신자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보이시는지요? 자녀나 타인을 끌어들여 부부관계를 안정시키려는 부부의 모습을 가족치료자인 보혜는요, 이런 관계 유형을 삼각관계라고 했습니다.
삼각관계는 가족 안에 있는 불행한 관계 유형이네요.
네, 맞습니다. 부부든 형제든 두 사람의 관계가 위태롭다고 느끼고 갈등 상황의 불안한 감정에 압도당하는 힘든 상황일 때 불안감이 심한 가족일수록 다른 가족이나 타인을 끌어들이는 관계 형태를 말합니다.
선생님,
네.
불안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관계에서 타인에게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보혜는요, 부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를 끌어들이는 부모의 특징을 보면서 자아 분화가 낮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수리자매님, 자아 분화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자아 분화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관계에서 자아 분화가 낮은 사람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특히 중요한 일에 자율적인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의 생각을 혼동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족치료자 보혜는요, 성숙하고 건강한 성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미분화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 자아분화가 낮은 부모는요, 불안감이 높을 확률이 큽니다. 불안이 심할수록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때 삼각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는 흔히 자녀들을 끌어들여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은 제3자를 끌어들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가령 시부모나 친정부모님 또는 전혀 가족이 아닌 타인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일이나 술, 도박 등과 같은 사람이 아닌 존재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네.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일시적으로는 도움을 어느 정도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점은요, 부부관계에서 외도를 통한 삼각관계를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리자매님이 다음을 읽어주세요.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을 때는 남자든 여자든 부족한 사랑을 다른 이성으로부터 채우려는 욕구가 생길 수 있다. 이성으로부터 친밀감과 애정을 공급받고 그 에너지로 부부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때때로 발생한다. 이러한 외도형 삼각관계는 잠시 충동에 의한 일시적인 안도감, 안정감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근원적인 문제인 부부 갈등을 대신하는 수단이기에 이런 이유의 외도는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순적으로 외도를 하는 상태에서 부부관계가 원만한 갈등 해결이 회복되리라 기대하기는 되게 어렵겠죠? 오히려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삼각관계를 부모와 자녀에서 본다면 자녀가 오랜 시간 가족 내에서 삼각관계의 희생양이 되어 오랜 시간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자녀는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며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아주 자연스럽게 건강하지 못한 관계 틀 속에서만 만들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사례의 동수 씨처럼 부모의 갈등 관계 속에 해결사처럼 낀 모습으로 성장하셨는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역시 희생양이지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자신과 똑같거나 비슷한 관계를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으며 성장했고 성인이 된 후에도 상처를 준 부모에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는 사람처럼 부모가 되어서도 자신들이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자녀에게 물려주는 어리석은 부모로 여러분이 지금 남아 계신지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삼각관계 속에서 자녀는 부모에 대해 배우자 역할을 맡게 되면서 부모가 그들의 갈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분노, 원망, 우울 등을 느끼는데 이런 감정을 대리 배우자인 자녀들에게 대신 위로받으려는 욕구가 있다면 자녀들은 바로 감정 쓰레기통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해주셨어요. 이런 경험이 많은 자녀는 더 이상 자녀로서 존재하기보다는요. 부부 갈등을 담당하는 한 축이 되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제 생각에 네. 저의 삶을 보더라도 삼각관계의 희생양이 된 자녀는 성장하면서 자신의 가족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가족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남조선이나 북조선처럼 가족주의가 단단하게 결속된 가정일수록 이런 삼각관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두 자매님은 두 자매님도 가정 안에서 어린 시절이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런 부부의 갈등이나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떠한 통로로서 삼각관계, 끼인 관계의 모습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수인 자매님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부모님이 싸우면 네. 두 분이 말을 하기 싫으니까 네. 아이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식으로 네. 많이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것 또한 삼각관계의 모습이고 그 자녀들, 부모의 의견을 서로 전달해주는 예, 중간의 역할을 한 그 자녀들이 낀 자녀들의 희생양이었던 거예요. 우리 소리 자매님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부부 갈등보다 고부 갈등, 그러니까 할머니가 네. 좀 어머니랑 뭐 사이 안 좋고 뭔가 갈등이 생기면 그거를 저희한테, 저나 동생한테 막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는 중간에서 그 말을 막 들어주고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부부 갈등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리자매님께서 고부 갈등도 있을 네. 수 있고요. 형제 간의 갈등도 있어요. 네. 형제가 여럿이면 예, 꼭 이렇게 낀 예, 어떤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모두는 다 아픈 상처들을 조금씩 안고 살아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일종의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기제로 회피하거나 무시하고픈 욕구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너무 정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일종의 정서적 단절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의 모습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의 흔적이 있으시다면 상처의 쓴뿌리가 지금도 여러분의 일상의 관계에서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걸림돌이 되고 계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예 시작하셔야 돼요. 자, 지금 당신에게는 아주 오랜 아픔을 부모에게 또는 자녀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힘듦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예 가족관계에서 혹시 내가 혹시 나를 보호하기 위한 또 회피하기 위한 무시하고 싶은 어떠한 방법들이 있으셨나요?
아, 저는 딱히 그런 게 없는 거로 생각되는데요.
네. 네. 괜찮습니다. 왜냐면 감정의 쓰레기통의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아서 예, 뭐 공부로 피신한다던가 아니면 독립을 하기 위해서 빨리 나온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인자매님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좀 병약하신 관계로
네.
아이였던 제가 어른처럼 행동해야 됐던 어린 시절에 나 자신이 싫었었는데요.
네.
물질적인 풍부한 보상이나 경제적인 여유로움이 있어도
네.
어릴 적 아이의 동심이 다 채워주지는 못하였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네. 돌이켜보면 그것도 일종의 나의 기준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은 어른이든 어른이 된 내가
네.
지난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안고 가는 얘기거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요. 그 얘기거리가 된다면 추억의 얘기거리가 된다면
네.
치유가 됐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치유의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내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나의 어린 시절이라고 한다면 예, 치유가 되셨다고 네.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삼각관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린 자녀,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식은 삼각관계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삼각관계가 있으며 삼각관계에 낀 자녀는 자라서 자신의 가족을 짐이라 느끼고 가족을 떠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럼 이런 희생양으로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그 상처를 치유받으며 그런 자신의 가족관계를 이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해결책을 찾으려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삼각관계의 원인을 우리는 애착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착 이론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존 보얼비는 아동기의 부모의 애정 결핍으로 고통받은 자녀가 부모가 되면 자기 자신을 결핍으로 이끌었던 상황을 똑같이 재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라고 말한다. 어릴 적 부모에게 억눌렸던 자기 욕구와 보상 심리를 현재의 배우자와 자녀를 통해 해소하고 채우려는 심리적인 욕구 때문이다. 즉 상처받은 아이는 자라서 지금의 가족들에게 그 상처를 되풀이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모된 우리는요, 나의 상처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남겨주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부모는 내면의 상처와 충족되지 못한 결핍된 욕구가 많겠네요.
네.
부모가 되어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를 이용한다면 이 또한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착취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부모가 과거의 자신의 상처를 해결하는 무의식의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살다 보면 누구나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네.
문제를 정확하게 직면하지 못하면 작고 사소했던 일들도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특히 가족 문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인자매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인자매님이 아까 어린 시절에 어린 날을 돌아봤을 때 참 잘 견뎌내고 이겨내줬다라고 토닥토닥 해주시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돌이킴의 생각들이 수인자매님에게는 그 회복의 기회가 되었던 거거든요.
네.
어떠신가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상처를 갖고 계신 분이 듣는다면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해드시고 싶으세요?
그때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모님이 하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자기 내면의 감정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을 이겨내면서 조금 더 성숙된 사람으로 자라지 않을까. 그거를 이겨내야지만 나중에 더 강해져 있는 내가 있을 테니까
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어린 아이여서 받는 일이라고 해도 나중에 내가 자식이 생겼을 때 나만큼은 자식에게 그런 상처를 주지 말자라는 반면교사 같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수인 자매님이 그 시기를 예,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네.
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경제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좀 마음의 상처가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치유가 되다 보니까 안 좋을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거를 또 좋은 것으로 승화시켜서 잊을 때가 있어서 다 일거양득의 일이 되다 보니 그게 내가 참고 이겨낸 가정의 길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보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의 이런 힘듦은 있지만 경제적인 안정을 예, 채워주었던 부모님으로 인해서 예, 상호 보상의 역할을 해서 그 힘듦을 조금 더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네. 어린 시절의 수인자매 이야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자, 우리 소리자매님은 예, 본인에 대한 어떤 삼각관계에 힘듦이나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네.
혹시 친구들 관계에서는 이런 관계의 모습들은 없으셨나요?
네.
괜찮습니다. 없으셨으며. 예, 친구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삼각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친구 관계에서도 관계 속에서는 어떠한 관계에든 삼각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수인자매님처럼 잘, 알아차릴 수도 있지만, 또 소리자매님처럼 없을 수도 있지만, 잘 못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관계의 부분에서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면, 나의 관계의 모습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신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가족의 갈등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고통의 시간을 한없이 늘려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엄연하게 갈등이 많아서 힘들고 아픈데 회피하고 계시는지요? 가족에게 갈등이 있다면, 특히 자녀들과의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자식이 내 것이라는 생각은 지금부터 버리십시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면 됩니다. 부모인 내 욕심을 버리고 부모의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는 도구인 희생양으로 자녀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남기 위해 자기의 감정을 억압하고 부모에 대한 기대감을 낮춘 채 스스로 모든 일을 알아서 생존하는 기계가 된다면 결코 그 자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아빠, 엄마처럼 살기 싫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존중하시며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의 전환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청지기로서 자녀들을 잘 보듬고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분의 청지기입니다. 말의 힘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초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찬송가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미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오늘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은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아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어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넣었어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아멘. 네, 혹시 우리 시편이 총 몇 편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글쎄요, 시편 분량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죠. 네.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네요.
이렇게 많은 시편에서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어떻게 시작되는데요?
네. 잘 들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시작합니다. 시편은 우리가 사는 인생을 늘 길로 비유를 해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을 길로 비유를 해요.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이 말씀은 어쩌면 이제 신앙생활을 좀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은 한두 번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의 인생을 내 길의 빛이라고 할 때 내 길로 비유하며 말합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시가 있는데 봄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혹시 한 대목 읽어드려도 될까요?
아, 네, 좋아요.
네, 그 정호승이라는 분이 쓰신 시인데 봄길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삶이 막막하고 힘들 때 길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사는 게 막막하고 힘들 때 딱히 어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네.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시에서도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면에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길이 보이지 않아도 즉 삶이 막막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라도 하더라도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들어보니 맞는 말 같은데요. 동일한 상황이지만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반응하니까요.
네. 어쩌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길이라면 사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또 사고방식대로 사니까 어쩌면 사람의 수로에 따라서 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성경은 인생을 딱 두 가지 길로만 나눠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의인의 길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을 악인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의 네. 인생이 주님과 함께 걷는 주의 길이 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먼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되기 위해서는 즉 인생에서 어떤 길보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길보다 더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98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악인이에요.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한 지혜를 사용해서 부귀 영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는 악인들을 볼 때 우리는 종종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99절입니다.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승보다 나으며.
네, 사실 저는 사람들을 보면서 솔직하게 저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부러워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부러운 사람이 있는데 토론을 잘하는 사람을 제가 좀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네. 뭐 정치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저는 좀 부럽습니다. 그런 사람을 또 우리는 스승이라고 얘기도 하죠. 백절입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네,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오래 또 긴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안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읽은 이 세 구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요?
네, 무엇 무엇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보다, 모든 스승보다, 노인보다입니다. 여기서 시인과 원수, 모든 스승, 노인을 비교하는데 이 비교는 어떤 비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인 시인과 세상의 지혜로 사는 원수 혹은 스승, 노인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비교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과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삶의 비교입니다. 결국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세상의 어떤 삶보다, 즉 악인들보다, 수많은 스승들보다, 노인들보다 더 나은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니 어떤 인생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에 살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얼마나 돈을 벌든,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떤 삶보다도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세상의 그 어떤 삶보다도 나은 삶이고 더 좋은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말해주면 좋겠어요. 즉 우리 북조선에 계신 우리 성도들께서도 스스로에게 좀 말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는 그 어떠한 삶보다도 어떤 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스스로에게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는 그 어떤 삶보다 어떤 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
네, 이런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주의 말씀입니다.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내 인생이 내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의 말씀이 필요해요. 시편을 보면 주의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네,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총 8개가 나와요. 많죠? 잘 들어보세요. 8개. 말씀에 다른 표현들이 8개가 있는데 시편에서 율법, 판단, 증거, 율례, 말씀, 계명, 법도, 약속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많네요.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있는데 말씀의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율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율법은 어떤 일련의 엄격한 규율이나 규칙을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엄격한 규율이나 규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말씀을 다 표현해주는 정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하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은 잘 들어주세요. 말씀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끄는 삶의 방식이다. 우리 사라비 전사매님이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말씀은 하나님께 네.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끄는 삶의 방식이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이끌기 때문에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내 삶이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두 분은 주의 말씀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구나라고 혹시 느껴본 적이 있다면 혹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느낄 때인데 이게 최근에는 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예전에는 막 일찍 깨어나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예배 시간이 즐겁고 기대되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거를 느낄 때 이 시간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런 시간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과 지금 동행하는 삶을 잘 살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아, 네. 네.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살아자면은
네, 저도 그런데요. 어떤 문제나 상황들을 이제 만났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제 그래도 옆에서 위로해주고 또 말씀을 읽고 그런 시간을 가질 때마다 네. 또 제 안에 위로가 느껴지고 평안이 느껴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지.
네, 옆에 사람을 통해서 또 이야기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주님과 함께 걷는 주의 길이 되게 만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주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주의 말씀이 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사랑하냐면 한번 보실까요?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네, 103절에도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네, 주의 말씀을 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꿀보다도 더 달달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 삶이 주님과 함께 걷는 주의 길이 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세 번째로는 굳은 결심이 필요해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겠다라고 굳게 결심해요. 106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네, 말씀을 지키기로 굳게 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02절에도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네, 내 마음을 기울였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정했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더더욱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 106절과 112절이거든요. 근데 요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107절에 나의 고난,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한 것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렇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슬프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와 함께 가는 길은 즐겁고 기쁠 때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 가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요. 혹시 우리 두 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아, 이게 주님의 뜻이니 그래도 나는 따르겠다. 이렇게 굳게 또 결정하고 살아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가끔 있는데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제가 손해본다고 느낀 적이 있었어요.
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네.
더 이해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무시를 해야 되나? 이러고 이제 막 그 안에서 제 안에서 이제 갈등이 막 있을 때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넘어가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마음을 주는 거는 너는 이 사람을 더 이해해라. 이쪽으로 살짝 기울잖아요. 그럴 때 좀 더 기운다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갈 때가 있죠.
그렇구나.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아, 네. 좋은 예입니다. 그래요. 네, 우리 사라자매는?
네. 네, 저도 비슷한데요. 이제 저도 어떠한 계획했던 문제가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럴 때 이제 저를 탓하거나 주변을 탓하기보다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나 보다. 이게 주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네. 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주님의 뜻을 받아들인다. 네, 그래요.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의 믿음에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길이 주님의 길이 되기 위해서는 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나의 길을 주와 함께하는 주의 길로 만든다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입의 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쁠 때도 또 어려울 때도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다라는 굳은 결심이 내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되게 만듭니다. 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재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얼물을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래, 우리 묵상 중에 혹은 우리의 나눔 중에서 각자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인데 정말 말씀들이 너무 다 와닿아서 딱 하나만 고르기가 너무 어려웠네요.
아, 그랬구나. 네.
정말 가끔씩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네, 주일마다 가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늘 이 기분과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다음에 주일이 올 때까지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한 길어서 한 3일?
3일.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더 맡기고 네, 또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혹시 3일이 아니라 한번 일주일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적용을 한번 해보자면.
그 방법을 아직 저는 제가 터득을 못했어요.
네. 만약에 알았다면 뭐 했겠지, 그치?
네, 그게 제가 적용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음 주에는 하루를 더 늘려야겠다.
아, 하루를? 네. 아, 그 다음 주에는 또 하루, 3일인데 4일로 늘리고.
4일 됐다가 그게 되면 아, 다음에는 하루 더 늘려야지.
그럴 수 있겠다.
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볼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사라자매는?
네, 저도 말씀 중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아이다라는 말씀이 너무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했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나도 열심히 정말 이렇게 그 말씀이 내 삶에 꿀보다 더 달고 값지다라는 것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많이 깨닫고 알게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우리 사라자매가 지금 바로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사라자매의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이 정말로 꿀보다 달았을 때가 있었을 거야. 정말로 말씀이 이렇게 와닿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우리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내 삶이 주님과 함께 걷는 주의 길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들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걷는 주의 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